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356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문답 23번과 24번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지고 높아지신 모든 과정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24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24번 시작. 그리스도는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을 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다. 오늘 두 가지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여러분 예수님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님하고 부를 때도 있지만은 님자를 안 보실 때 어떻게 하죠? 예수, 예,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는 영어식으로 하면은 이름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는 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죠.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하면요, 이에수스가 됩니다. 이에수스인데 붙여가지고 예수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지저스라고 그러죠. 헬라어로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이에수스입니다. 이에수스를 우리나라 발음으로 예수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예수는 이름이고 그 뒤에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 그래서 우리 권사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요구하는 답은 직분이죠, 그죠? 예수는 이름이고 그 뒤에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 그러면은 이순신은 뭡니까? 이름이죠. 장군은 뭐죠? 그 이순신 그분의 직분이 되는 거죠. 장군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정확하게 어떤 직분이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단어를 신약 헬라어에서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구약에 무엇을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했겠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메시아. 메시아를 히브리어 그대로 하면요, 마시아흐가 됩니다. 마시아흐.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좀 메시아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마시아흐. 마시아흐를 메시아라고 그러죠. 이 메시아와 같은 신약에, 저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저거를 헬라어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크리스토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러죠. 그럼 구약에서 기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걸 순서대로 세웠습니다. 제일 먼저는 선지자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웠고 맨 늦게 왕을 세웠습니다. 이 순서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게 하셨는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리고 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호칭은요, 예수님께서는 곧 선지자이시고 예수님께서는 곧 제사장이시고 예수님께서는 곧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그리스도 속에는 이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셨다. 근데 그 직분은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예수님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노래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왕, 이거 있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 속에 아주 놀란 의미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수행하는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속에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죠. 높은 곳에 계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분이셨죠.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죠. 이걸 가리켜서 따라서 합니다. 성육신. 성은 성, 거룩할 성자죠. 하나님이고, 육은 사람을 말하죠. 성, 즉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낮아지심이죠. 낮아지셔가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이게 또 낮아지심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죠. 죽고 난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에 들어가셨죠. 이게 또 낮아지심입니다. 그럼 무덤에 들어가셔가지고 끝이 났느냐? 아니죠.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신경에도,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만 빠져있지 전 세계 모든 사도신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3일 만에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좀 경박스럽다 해서 그걸 뺐습니다. 이전에 제가 뺀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했으면 그대로 넣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심은 인간이 되셨고 성육신 십자가를 지셨고, 그 다음에 무덤에 내려가셨고, 그 다음에 죄의 권세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 얼마 동안 거하셨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지만, 그리고 이제 높아지심은 그 옥에서부터 높아지심입니다. 어떻게 높아지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 또 어떻게 높아집니까? 승천하셨죠. 원래 하나님의 그 보좌 계시던 곳에 승천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원래의 그 모습을 완전히 회복을 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왕으로서 이 땅 위에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죠.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문제 24번에 그리스도는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여기 답변을 보면은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는지가 나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근데 선지자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뭡니까? 선지자. 선지자는 보통 예언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언자. 그럼 여러분, 예언자는 뭡니까? 예언자 그러면은 보통 그 예자가 알릴 예자. 그러니까 일기 예보 그러면은 내일이나 그 다음 날 있을 날씨를 미리 알려준다 할 때 그 쓰이는 단어가 예자입니다. 그러면 예언자 할 때 예자가 이 예자일까요? 아니면은 예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예금은 그 예자는 맡을 예자입니다. 돈을 맡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은행에 예금하죠. 그럼 돈을 맡기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해 줄 예자일까요? 아니면은 맡을 예자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하하, 맞는 답이 나왔습니다. 예언자 할 때 예자는요, 이거는 미래 일을 알려주는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입니다. 그래서 예언, 이 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맡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펼쳐내는 것이 바로 예언자, 즉 선지자의 정확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죠. 그래서 선지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지자의 이 기준이 그 시대가 타락이 되었는지 타락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선지자의 역할은 내 뜻을 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시대는 타락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제일 큰 증거가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면은 무슨 말씀을 맡아서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전합니다. 자기의 뜻을 전하고 여론의 뜻을 전하고, 이것이 그 시대가 타락한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전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거는 나는 선지자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나는 선지자다, 이 선포하는 겁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함이 아니라는 것. 나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나는 이 땅에 내려왔다, 그러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전하라고 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친밀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고, 그래서 선지자는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감사해야 되고 늘 기뻐해야 되고 늘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선지자는 이 땅 위에 삶이 힘들어도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 직분에 해당하는 신약의 직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신약의 교회에서 구약의 선지자에게 해당되는 직분이 신약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이겠습니까? 예? 그렇죠. 목사죠. 목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 또한 자신의 뜻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뜻을 전하는 순간 그 시대는 어둠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돼요. 설교 말씀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지,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자꾸 이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제일 큰 유혹입니다. 이걸 관철시키고 싶으니까 거기에 동조하는 말씀들을 막 끌어당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 시대가 타락을 한다면은 그것은 곧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피력하는 강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거짓 목사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던 것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죠. 예레미야가 회개하라 하면서 무엇을 외칩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 살려면은 회개하고 항복하고 붙잡혀가서 그곳에서 벌을 달게 받아라. 이거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겠다고 했던 성전이 이곳에 있으니까 절대로 이곳을 적군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평안할 거다. 적들과 싸워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판명이 났고 예레미야만 참 선지자였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 뜻을 전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기도해야 되고요. 목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사실은 목사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돼요. 목사만 그렇게 할 것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가 타락을 했는지 안 타락했는지를 보려면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러면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무슨 뜻을 전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아까 우리 읽었던 답변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내시면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신다 그랬죠.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뜻은 많이 있죠. 우리는 당장 우리 앞에 닥쳐온 어려운 일들이 이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또 국가와 세계와 개인의 중대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도 알고 싶어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러한 일들보다도 더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나와서 부탁을 했죠. 예수님, 우리 형에게 명령해서 유산을 저와 좀 나누도록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유산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형님이 그 유산을 다 가지고 가버리면 동생은 분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님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어서 좀 유산을 좀 나눌 수 있도록, 이건 재판도 그래야 되고 이런 문제,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누가 나를 너희들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거절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재산 분쟁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궁금해하지만은 예수님께 말씀은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예수님의 관심은 탐심을 물리치는, 즉 죄악에 대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일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다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결이 되지가 않을 겁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않은 사람이 정치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치를, 우리나라의 이 정치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만들어 갑니다. 정책을. 법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구원의 길을 모르는 사람이 이 법을 손에 쥐고 있으면은 하나님 원하지 않는 법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가정이 여기는 법, 동성애와 같은 이런 법을 찬성하는 거 만듭니다. 그러나 죄 문제를 진실로 해결한 사람은 이 동성애 문제가 엄청난 죄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반드시 동성애에 관한 이 문제를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디모데 청년부 중에서 우리 셀에 나오는 분이 있어요. 셀에 처음으로 나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 성경을 정말로 세세하게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라고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 친구가, 그 성도가 잘 몰랐는데 성경 말씀을 찾아서 제가 읽어줬죠. 읽으면서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성도가 이제 창세기에서 찾아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들어가 있었죠. 근데 롯의 가정에 남자 두 명이 찾아옵니다. 천사들입니다. 천사가 남자들로 그렇게 성경에는 보여집니다. 남자 두 명이 그 롯의 집에 유숙하러 들어갔죠. 그날 저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소돔과 고모라의 원근 각처에서 남녀가 노소가 모여들었다 그럽니다. 노소, 그러니까 늙은이들과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원근 각처에서 다 모여들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롯의 집을 다 둘러싸고 하는 말이, 오늘 밤에 너희 집에 들어온 두 남자를 우리에게로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서 상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상관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냐고 했더니 관계하겠다, 서로 그 두 사람 끌어내면 우리가 대면하겠다, 우리가 대화하겠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찾아가지고 영어로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를 딱 읽더니요, 이 친구가 소름이 돋는다면서 이게 이런 의미였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상관하리라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냥 쉽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섹스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냥 상관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은 이건 완곡한 표현으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한 시대였냐면은 그때가 노인과 젊은이들, 청소년들까지 이렇게 다 모였는데 거기에서 그 말을 당당하게 합니다.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서 관계를 가지겠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할아버지와 이제 손주가 같이 있으면은 그 말을 할 수 없어요.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리고 또 할아버지는 어린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남자가 남자를 상대로 못한다고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그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동성애가 거기에는 합법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늙은이나 어린아이나 다 같이 이것을 즐길 수 있는 문화가 거기에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더 이상 다니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상을 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곳을 불러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기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불러서 심판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계속해서 지금도 그 법안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6월 28일 대구에서 또 그 행사를 하죠. 전국에서 합니다. 대통령이나 법조인이 만일에 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된 사람이라면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이 나라에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올 만한 일인지를 뻔히 알고 있어요. 알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성도가 아무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그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은 바로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행하는 모든 것도 바로 우리의 구원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죠. 구원이 근본입니다. 근본적인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다른 문제들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다 해결이 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죄 문제가 해결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그 가운데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다른 것도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생활을 해야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말씀과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아까 답변했던 24번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셨다라고 그랬죠. 자, 말씀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은 그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죠? 마태가 썼죠. 마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마가가 썼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요한복음은요? 요한이 썼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이걸 보면서 다 기록을 했죠.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말씀과 영어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다라고 했는데, 영으로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영으로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나타내신 것은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영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숨겨주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잘 보십시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죠. 예, 선지자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선지자 속에 계신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다니엘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이러한 선지자들 속에 누가 계셨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 구약의 선지자 속에 이미 그리스도의 영, 즉 메시아의 영, 메시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 가운데 이미 마음 가운데 있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미리 증언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선지자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는 오순절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있던 메시아의 영이 오순절을 통해서는 신약 시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메시아의 영, 즉 선지자의 영이 그 가운데 내주하셨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시대는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선지자에게 있었죠. 선지자에게만 있었습니다. 왕이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그분들, 그분들은 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셨죠. 아브라함은 선지자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도 세우셨죠. 요셉도 선지자입니다. 그 가운데 누구의 영이 있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었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선지자들에게만 임해 있던 그 그리스도의 영이 신약시대에 오면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다 임하도록 해주시겠다.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있죠. 그게 바로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연구하고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했던 것처럼 신약시대 우리들도 연구하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도움이 없으면 이 성경 말씀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책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막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냥 책일 뿐이죠.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말씀과 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현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 성령,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죠. 우리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말씀만 주구장창 파고 들어가면은 지식이 쌓여져서 교만해집니다. 판단하기를 잘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제쳐두고 성령만 주구장창 파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신비주의에 빠져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지식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합니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씀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오늘 내가 속에서부터 악한 계획을 가졌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을 골똘하게 하고 있다가 기도의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그러면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시죠. 하지마. 그거 하지마. 그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늘 앉아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늘 앉아야 죄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딱 펼치셔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이 말씀 아까도 읽었던 어제도 나왔던 앞에 나왔던 말씀인데 하면서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요 늘 같이 가야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 땅 위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되고, 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사라져버리면 교회는 타락을 하는 거고 이 세대는 타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말씀과 그리고 이 기도, 이 두 가지를 병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시는,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주님의 귀한 선지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